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기사님, KBS 오디오북으로 가주세요. 일단 떠나는 수밖에. 김남희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프롤로그. 여행하는 삶. 미처 예상치 못했다. 집을 짓지 않고 떠도는 삶이 이렇게 길어지리라고는. 찬바람 부는 1월에 인천항에서 중국행 배에 오를 때 나는 33이었다. 33은 지닌 재산이 적어 탕진하는 부담도 적은 나이였다. 3년 정도면 전 재산이 사라질 테고 그 무렵이면 여행도 끝이 나리라 믿었다. 먼지 묻은 배낭을 앞뒤로 메고 낯선 도시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관광 안내소로 향했다. 그곳의 직원은 지도에 가볼 만한 곳을 표시하고 예산에 맞는 숙소를 골라줬다. 전화를 걸어 빈 방을 확인하고 예약을 해주기도 했다. 시리아나 레바논처럼 정보가 부족한 나라를 여행할 때면 먼저 다녀간 여행자들이 방명록에 남긴 정보를 얻기 위해 여행자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던 특정 숙소를 찾아가곤 해냈다.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거리의 사람들에게 수십 번씩 길을 물어야 했다. 여행은 온전히 타인의 친절에 기대는 행위였고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이었다. 그 시절에는 한 번의 여행을 마치면 한 명의 사람이 남았다. 여행하는 삶을 살아온 지도 어느새 23년 차. 이제 여행은 타인의 친절이 아니라 스마트폰 검색에 기대는 일이 되었다. 쉽고 편리해졌다.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비행기 표를 고르고 클릭 몇 번으로 숙소를 예약하고 구글 리뷰가 좋은 식당을 찾아가면 된다. 큰 용기가 없어도 외국어를 하지 못해도 누구나 실패 없는 여행을 하고 돌아온다. 어디서나 쉽게 여행자를 만날 수 있지만 친구를 사귀기는 더 어려워졌다. 쌀독에 나달 만큼 흔해진 여행자는 이제 환영받는 존재도 아니다. 소음과 쓰레기 문제와 주거난을 일으켜 현지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었을 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면 그곳에서 사귄 친구의 연락처 대신 수백 장의 사진만 남는다. 신영복이 말한 여행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생각의 성을 벗어나는 일이다는 여전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의 정의다. 여행을 하면 할수록 내가 알던 상식과 진리가 무너진다. 걸으면 걸을수록 질문이 생겨나고 내가 배워온 것들을 의심하게 된다. 거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와 타인이, 나와 지구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조금 더 사랑하고 아끼게 된다. 여행은 언제나 더 더 나은 내가 되고 싶게끔 했다. 정말이지 조금 더 선한 사람이 되고 싶고 지구와 타인에게 해를 덜 끼치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한다. 그 간절함이 나를 여행으로 이끈다. 코비드. 역병의 시대는 내 삶의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강연과 글쓰기뿐이던 생계활동에 에어비앤비 호스트, 방과 후 글쓰기단, 방과 후 산책단이 끼어들었다. 한마디로 엔잡러로 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살아보니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인 수입이 되지 못하는 대신에 그 어느 것에도 절대적으로 매이지 않아도 되었다. 원하지 않으면 때려치울 수 있어. 아니면 말지 뭐 하는 가벼운 마음이랄까. 이제야 나는 빠꾸의 힘을 알게 되었다. 그 모든 일 중 끝까지 놓고 싶지 않은 일은 가장 어려운 글쓰기다. 마지막 순간까지 쓰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읽어주는 사람이 있는 글쓰기를 하고 싶다는 욕망, 결국은 타인과 소통하고 싶다는 바람이었다. 쉽지 않은 방과 후 산책단을 계속 꾸려가는 이유도 결국은 그 열망 때문이다. 꼭 5년 전 봄, 혼자 여행하던 내가 방과 후 산책단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여행을 시작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코비드 초기에 지인이 조언했다. 네가 산책하는 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봐. 단체 여행이라니.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가족과 여행하는 일도 고난의 행군인데 처음 보는 사람들을 데리고 여행한다고? 수명을 자발적으로 단축하다니. 흰머리 늘어나는 소리가 실시간으로 들릴 것 같았다. 역시나 방과 후 산책단과 함께하는 여행은 만만치 않았다.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를 책임져야 하니 어려울 수밖에. 책임감 제로의 삶을 살기 위해 고양이도 입양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10명을 책임지는 일을 하게 되었다. 피를 나눈 남자가 내게 뭐야? 여행도 하고 돈도 버는 거야? 세상 꿀잡이네! 라고 했을 때 등짝을 후려치고 싶었다. 산책단은 나에게 여행이 아닌 일이었으니 그것도 노동 강도가 엄청나게 센 해외 출장. 성격도 까칠하고 고집도 세고 융통성도 부족한 내가 체력과 취향과 성격이 다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려니 매일 시험을 치르는 기분이었다.
KBS 오디오북. 잠깐만요.
KBS 오디오북.
응? 이 야, 너 뭐여? 내 차례여! 응? 야, 뭐 하는 겨? 어?
그 좌충우돌의 시간 동안 방과 후 산책단을 구상했을 때 품었던 소망은 더 간절해졌다. 다른 방식으로 여행하고 싶다는 바람. 짧은 시간에 많은 곳을 다니는 게 아니라 조금 느슨하고 느리게 하는 여행. 유명한 곳만 찾는 게 아닌 덜 알려진 곳도 찾아가는 여행.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 자연을 존중하는 여행. 한 나라에 최소 열흘 이상 머물며 6명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로 다니는 여행. 현지 음식을 먹으며 현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숙소에 머물고 현지인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여행. 에코백, 도시락통, 수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며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여행. 조금 귀찮고 불편해도 지구를 위하는 여행. 어디에 가든 최소한의 흔적만 남기고 돌아오는 조심스러운 여행을 만들고 싶었다. 그런 바람으로 꾸린 방과 후 산책단은 첫 조지아 트레킹을 시작으로 어느새 19번의 해외 일정을 마쳤다. 생계를 위해 방과 후 산책단을 시작했지만 보람과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면 지속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름다운 것과 마주칠 때 마음 깊이 번져오는 감동을 나눌 수 있는 이가 곁에 있다는 충만함. 내가 준비한 프로그램에 몰입하는 이들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즐거움. 내가 지키고픈 원칙을 존중해주는 이들에 대한 고마움. 오래도록 인연을 이어가고픈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기쁨. 여행으로 인한 공감과 만남이 방과 후 산책단 안에 있었다. 산책단을 마치고 나면 늘 사람이 남았다. 여행하는 삶에 대한 갈망은 여전하지만 짐을 꾸릴 때마다 묻게 된다. 언제까지 여행할 수 있을까? 갱년기를 맞아 삐그덕거리는 몸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앓고 있는 지구를 어디서나 체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나는 여행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못난 인간이 되었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이해심은 바닥이고 무지하면서 편협하기까지 한 꼰대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반성하는 꼰대도 아닌 구제불능의 꼰대 말이다. 여행을 통해서야 나는 더불어 살아가는 일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들에게 눈길이 갔고 지구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의 목록을 늘려갔다. 여행을 함으로써 나는 조금씩 더 다정해졌다. 나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지구에게도. 낯선 이의 호의에 기대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중얼거린다. 여행하는 삶을 살아오길 잘했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기를 정말 잘했다. 그러니 아직은 일단 떠나는 수밖에. 대만 타이난에서 2025년 봄날에 어제와 다름없는 삶을 이어가는 것. 키르기스스탄. 수도를 벗어나자 기다렸다는 듯 초원이 다가왔다. 시야가 순식간에 초록으로 가득 찼다. 부드럽고 완만한 초원의 선이 끝없이 이어졌다. 투명하도록 푸른 하늘가에는 뭉게구름이 걸려있다. 초원 너머 호위라도 하듯 늘어선 설산의 이마가 눈부셨다. 드넓은 초원 덕분인지 산은 위압감을 주지 않았다. 초록색 캔버스 위에 흰 점을 툭툭 찍어놓은 것처럼 초원 위로 유목민 텐트 유르트가 서있었다. 모든 화려한 색을 지우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색으로만 채운 세상 같았다. 싱그러운 초록 벌판에서 양떼와 말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 여름은 유목민들이 초원으로 올라와 유르트를 치고 유목 생활을 하며 양이며 말을 살찌우는 계절이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길고 혹독한 겨울을 대비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하는 시기였다. 저 평화로운 풍경의 안쪽으로는 스스로를 담금질하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카라쿨 호수 근처에 알티나라샨 트레킹과 파미르 고원의 알라이 계곡 트레킹, 송쿨 호수에서 승마 트레킹을 하는 동안 우리는 캠핑을 하기도 했지만 주로 유르트에 머물렀다. 이른 아침, 알티나라샨 국립공원 입구에서 머리에 스카프를 두른 여인이 소젖을 짜고 있었다. 부드럽게 소를 달래며 손으로 젖을 짜는 모습이 다정했다. 소젖은 송아지를 먹이고 난 후에 남는 양만을 취하기. 가축은 계절이 허락하는 시간 동안은 들판에서 풀을 뜯으며 지내게 하기. 오늘까지 키운 양을 잡을 때는 감사하며 경건히 취하기.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원형이 그 땅에는 아직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었다.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해발 3,500m의 알라쿠로스에서 캠핑하던 저녁. 앞 텐트에 키르기스스탄 청년들이 같이 저녁을 먹자며 우리를 불렀다. 양고기를 넣고 끓인 국수는 산뜻해서 내 입에도 잘 맞았다. 엔지니어 맥스, 바리스타 아키라, 호텔에서 일하는 찬. 닉네임을 지닌 청년들 중 아키라가 물었다.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은 몇 미터예요? 1947미터. 라는 내 당당한 대답에 웃음이 터졌다. 그건 산이 아니라 언덕이죠. 7000미터급 레닌피크를 지닌 나라이니 한라산 정도는 낮게 느껴지는 게 당연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레닌피크만이 아니라 옐친피크, 푸틴피크도 있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린 널린 게 산이라서 그까지 이름 하나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도 저 앞 봉우리 오르고 나미피크라고 이름 붙여요. 이들이 쓰는 모자 칼팍은 키르기스스탄의 높고 하얀 산을 뜻한다고 했다. 자신들의 땅에 지닌 자부심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몸이 불편한 일이 많았다. 합승버스 마슈르카를 타면 18인승 미니버스에 30명이 짐짝처럼 실려가는 일도 예사였다. 비가 내리던 날에는 물이 차 안으로 뚝뚝 떨어져 비닐봉지에 빗물을 받으며 달리기도 했다. 송쿨로 승마 트레킹을 하러 가던 날에는 화장실에 다녀오라며 고갯마루에서 차가 섰는데 30분이 지나도록 출발할 기미가 없었다.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운전기사가 양을 사겠다며 양장수를 기다리고 있단다. 차 안에 양을 실을 자리라고는 전혀 없었다. 무엇보다 양을 파는 이도 언제 올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일행의 재촉으로 출발했지만 아내에게 양을 못 샀다고 보고하는 운전사의 전화 목소리가 처량했다. 오랜만에 이런 환경에서 여행하니 자꾸 웃음이 났다. 20년 전으로 타임슬립이라도 한 것 같았다. 스마트폰은 자주 무용지물이었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여행은 두고온 세계와 다다른 세계 사이를 실시간으로 넘나드는 분열적인 행위가 되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저쪽을 향해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 그곳이 아닌 이곳에 있는 나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증받고자 하는 욕망이랄까? 여행은 편리해졌지만 어느 쪽에도 온전히 몰입하기 힘들 때가 많았다. 손안의 인터넷 세상이 사라지니 번잡함도 사라졌다. 내 세계는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전부였다. 이 나라에서는 어디를 가나 늘 지평선이 보였다. 시야를 가리는 고층 건물 같은 건 없었다. 산들에 가로막혀 지평선을 볼 수 없고 공간은 수직적으로만 뚫려 있는 나라에서 온 내게는 경이로운 풍경이었다.